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제 9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사회사목구 김재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두가 이들이 수훈법을 빙자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답변하시고 이어서 부활을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 단락을 당신 답변의 전고로 제시합니다. 사두가 이들의 한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하신 셈이 되는데요. 부활 논쟁은 본디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완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거는 초대교회에서 덧붙인 첨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알맞은 성경 대목을 찾아내서 예수님의 언행을 뒷받침하곤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과부가 고인의 형이나 동생과 결혼해야 한다는 수훈법을 내세워서 사두가이들이 예수께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여자가 일곱 형제와 차례차례 결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모두 부활하는 경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고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세와 내세의 삶이 질적으로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조차도 현세와 내세를 같은 차원으로 여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 90년경에 랍비 가말리엘은 부인들이 부활하면 매일 해산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고 150년경에 랍비 엘리에제르는 이스라엘 남자는 각기 아들만 60만 명씩 둘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부활의 세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창조하신 온전한 새로운 경지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현세적 실존과 부활 실존 사이의 질적 차이를 고린토 필립비서에서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연적 몸으로 묻히고 영적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니 곧 만물을 당신께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소생한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가사 상태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승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에서 누리는 신령한 삶 그 자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살아생전 3년을 함께 다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뵙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방의 성인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1957년 2월 26일 일지에서 허공이신 하느님과 짝지어 논다는 시제가 참 어울려 보여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날 수 없는 몸, 땅에 붙어 다치고 매달린 몸, 이 몸에 묻힌 얼이 꿈틀거린다. 내가 마음을 맑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 날아오르면 비로소 허공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나를 알아보리라. 나는 마음으로 허공이신 하느님과 어울려 뵙고 위로 올라가서 내 분수대로 기쁘게 놀리라. 이 몸을 누리다가 끝에 가선 눕게 되리라. 장차 나는 소유하는 삶을 누리리라. 지금 이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나는 올라가서 임과 함께 놀리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 관련 좋은 책 한 권을 선택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과 파란 하늘 빨간 지구를 낭독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낭독 벌써 네 번째 네.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도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제 폭풍 속에 우리 인류가 점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폭풍에 이 인류가 다 동일한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 돛단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항공모함도 바로 이 폭풍 속으로다가 쓸고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처음 이제 이 기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쪽배, 돛단배부터 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기후위기가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중 역시 5장이죠. 무임승차국이 강제승차국보다 돈을 더 내는 게 정이다. 이 중에 몇 부분을 조천호 박사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무임승차국이 강제승차국보다 돈을 더 내는 게 정이다.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주로 가난한 사람의 삶과 터전이 무너진다. 자연재해는 우리 세계의 예외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잠복해 있던 실존적 차원으로 드러난다. 즉 재해는 우리 세계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온실가스의 약 70%는 세계 인구의 20% 이하가 거주하는 선진공업국 국에서 배출되었다. 이 지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일으킨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 문제이며 인간을 넘어 전 지구적 생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언제 어디서 누가 배출했는지는 그 피해를 받는 시기, 장소, 사람과 상관이 거의 없다. 기후변화 피해는 세계 온실가스 3%만을 배출한 저위도에 사는 가난한 10억 명에게 집중된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가난한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치명적인 피해를 받기 쉽다. 즉 기후변화의 비대칭적 피해 영향은 가난한 나라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같은 국가 안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거주 환경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극한 날씨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더 가혹하게 공격한다. 홍수가 발생하면 지하에 사는 사람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폭염에는 쪽방촌 작은 방에 사는 노인이 더욱 고통을 받는다.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저감을 통해 수행된다. 적응은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정책이다. 저감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다. 이 두 정책에서 지리적, 세대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간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부유한 국가는 잘 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반면 가난한 국가는 배출 책임과 무관하지만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 국가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과 예방적 조치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무르며 그 일부는 1000년 이상 남아있기도 한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감당해야 한다. 기후변화 저감은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 세대가 잘 살기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 남아 기후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이익은 보지 못하고 피해만을 감당해야 한다. 지구 전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려면 모든 인류가 참여해 기후변화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통해 불을 이룬 국가는 앞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가난한 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한다. 부자 나라들은 자기들만 비싼 음식을 먹고 가난한 이웃을 초대해 차만 같이 마시고 음식값을 나누어 내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빈곤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안고 있는 후진국은 가난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기후변화가 인류 공동의 과제이지만 선진국이 지금껏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라 생각하기 쉽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대응 능력이 없어 어려움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인류가 기후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대로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구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다. 2도를 넘으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파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기후변화가 자연에서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원인 제공자와 다른 세대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침을 여는 성음악에 김진희 안했습니다. 오늘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회계라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랑이 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 임무를 위해 추기경 특사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견합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교황의 평화 특사인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이날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주요 목적은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더 정의로운 평화에 도달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류의 제스처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교황은 평화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헝가리를 방문해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만난 뒤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해왔던 교황청은 지난달 20일 교황이 주피 추기경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이틀간의 키이우 방문을 마친 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국린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정에 추기경과의 만남은 없다며 추후 일정이 잡히면 공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실시한 부동산 중개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FOMO, FOMO를 보이는 고객의 수가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수치가 4에서 7%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FOOP 초과 지불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동산 구입 후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력합니다. 작년 3월부터 초과 지불에 대한 두려움은 구매자 마음의 60%에서 70% 사이에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여전히 68% 정도에 머물러 있어 구매자가 여전히 주택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코비드19 이전보다 평균 19만 4천 달러 높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6%대 이상이며 경기 침체의 전망이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구매자들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의 종식을 예고하는 해설자들은 지난 4월에 많은 매체에서 가격 하락률이 완화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설자들이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추세를 추론했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코어로직의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 4월에는 주택 가격이 0.6% 하락한 반면 2월과 3월에는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석 부동산 경제 전문가 켈빈 데이비스는 바닥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5월이 되자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7% 더 하락했으며 집값 하락세가 완화됐다가 다시 빨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어로직은 작년 12월에 부동산 가치가 0.2% 하락해 11월에 0.6%와 10월에 1.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 하락 속도는 올해 1월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QV는 유사한 현상인 지난 3월 평균 1.4% 하락에 비해 4월 0.6% 하락을 기록했으며 사이먼 피터슨 대변인은 이 현상이 평형 상태에 접근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건축 산업은 이미 침체의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건축 공사 착공액은 90억 7,100만 달러로 지난해 4분기 95억 3천만 달러보다 4.8% 4억 5,9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건축 착공은 일반적으로 1년의 4분기에서 그 다음의 1분기 사이에 감소하지만 최근의 4.8%는 감소는 이전 연도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1분기 착공액은 전분기 대비 3.3% 감소했고 2021년 1분기 건축공사액은 전분기 대비 2% 감소에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 착공된 주거용 건물 공사금액은 지난해 4분기 대비 5.6%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공사금액은 같은 기간 3.2%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또한 인플레이션 조정된 2022년 9월 가격으로 표현된 1년의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비춰보면 올해 1분기에 시작된 모든 건축공사의 가치는 작년 4분기에 비해 6.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택건설은 6.8%, 비주거건설은 5% 감소했습니다.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단체가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서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검토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국회에 들어가기 위한 정당 투표 기준을 3.5%로 낮추며 익명 기부 한도를 낮추고 더 긴 국회 임기에 대한 국민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옹호단체인 Make It 60는 젊은이들이 투표권을 갖도록 오랫동안 투쟁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16세와 17세인 사람들이 총선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간 보고서와 권고안은 올해 총선 이후인 11월 정부에 제출되기까지 또 한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나이 차별에 근거한 권리장전법과 투표 연령 18세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Make It 16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투표 연령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75%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당이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 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불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돼 가정에 주당 추가 중앙값 20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매주 양육비 지불은 7월 1일부터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자격을 갖춘 한 부모 가정에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자격 대상의 부모는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멜 세피르로니 사회고용개발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로 약 14,000여 명의 어린이가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급은 2023년 8월 22일부터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이번 조치로 한 부모가 다른 수혜자와 동일하게 대우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이 지불하는 양육비가 자신의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많은 부모가 지불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근처에 새로운 전자담배 판매점을 열지 않고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를 불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샤 바레 보건부 장관은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올해 8월부터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담배 기기는 탈착식 또는 교체식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저렴한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전자담배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학교에서 300m 이내의 모든 장소는 새로운 가게의 개설이 금지될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전자담배는 어린이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많은 제품에 수반되는 솜사탕 및 딸기 젤리 도넛과 같은 잠재적으로 유혹적인 이름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향을 설명하는 베리와 같은 일반적인 이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0년 레이버당 정부가 도입한 보호 조치를 보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8세 미만에 대한 판매 금지, 전자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가 포함됩니다. 내무부 사람들이 매일 NZTA 톨 피싱 사기로 돈을 잃는 것을 목격한 후 사기꾼들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기는 와카코타히, 뉴질랜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 NZ포스트, 일랜드 레베뉴 및 여러 뉴질랜드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보내는 진짜 문자 메시지로 위장해 2022년 말부터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박 및 경품 사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운영 담당 부국장인 존 마이클은 이러한 공격을 인식하고 책임자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기로 평범한 뉴질랜드인들이 모든 저축을 잃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1만 달러 이상의 큰 금액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이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이동통신망 사업자, 뉴질랜드 은행, 경찰 및 CERT NZ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은 북섬과 남섬의 주요 도시 및 도시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기 기술을 알고 있다며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무부 피해자나 사기를 목격한 사람은 전화 105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오퍼레이션 라임 그린을 인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들에 대한 각종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슈퍼마켓 체인 푸드스타프가 밝혔습니다. 뉴월드, 팩앤세이브, 포스코웨어 체인을 가진 푸드스타프는 오늘 공개한 통계에서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자신들이 북섬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에서 일어난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38.2%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타프는 물건을 슬쩍 들치기를 비롯해 절도, 폭행 등 매장 범죄가 하루에 평균 37건씩 발생했다며 그같이 밝혔습니다. 크리스 퀸 푸드스타프 노스아일랜드 총괄 사장은 푸드스타프 노스아일랜드 조합에는 총 320개의 매장이 있다며 매장 범죄가 이처럼 많이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보고된 매장 범죄가 3,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77건과 비교하면 38.2%가 증가했다며 매우 걱정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각종 범죄의 36%는 재범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들치기는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진희, 뉴스의 이선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 하우스, 마이랑이 베이로펌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이어서 강신모 신부의 예수님 다시 보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예, 예수님 다시 보기 마르코 복음 해설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코 복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두 시간 서론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유럽교회는 뭐 훨씬 전부터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도 겪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급속한 성장 이 속에서 우리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이제 그 안이하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정말 우리도 지금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활력이 떨어지고 모든 지표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상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항상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또 희미해졌다가 다시 투철해지고 어찌 보면 이게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기본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그것을 리소르즈먼트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 리 다시 그다음에 소르스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공의의 기본 정신이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뭐냐? 원천이 뭐냐? 어떤 게 부수적인 것이고 어떤 게 본질적인 것이냐를 우리가 따져 묻고 보다 더 부수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그 기본 원천이 바로 두 개의 기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이웃 더불어 사는 이웃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7, 8년 전에 5년 전쯤에 우리 베네딕토 전임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신앙의 해 때 무엇을 신앙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신 거거든요. 바로 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기본 뿌리 두 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뿌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강조 기간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신앙의 해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임 교황님 프란시스 교황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둥과 더불어 이웃이라고 하는 기둥을 보다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그리스도와 내 이웃 이 두 가지 그 기둥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굳건히 놓여지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집중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잘 묵상하려면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냐? 그걸로 부족하고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채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매일매일 생활일지라는 것을 쓰자. 생활일지란 내가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0명, 200명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한 3, 4명 이상은 꼭 적고 내 가족들보다는 주로 이제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집중해서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쓰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뿌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복음서, 특히 마르코 복음서. 이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개의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그 이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 그러면은 마테오 그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는 그 마테오 사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상시에 바라봤던 거를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피정의 집 같은 데 가셔갖고 참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테오 사도는 이 복음서 마테오 복음서를 쓸 때 당신 생각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당신이 속한 뭐 편의상 마테오 공동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 마테오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마테오 복음서를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 마테오께서 마테오 복음서를 쓸 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한쪽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지만 한쪽 머릿속에는 이 말씀을 들을 신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테오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마르코, 루카, 요한이 속한 공동체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테오 사도는 주로 유다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 소속일 거라고 이 학자들은 그 뭐 이거는 뭐 거의 만장일치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테오나 루카 같은 경우에는 이방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저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거지만 내 이야기를 들을 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젊은 사람이 주로 많은 공동체냐? 노인들이 많은 공동체냐? 남자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냐? 또 유다인들 위주냐? 이방인들 위주냐? 이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다양성에 따라서 그 당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과 나, 개인 이렇게 해서 그냥 단둘이서 뭔가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항상 내가 속한 공동체의 눈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게 된다는 것이죠. 쓰여진 것도 그런 의도로 다양하게 쓰여졌고 읽는 입장,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 진공 상태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더불어 내 이웃들의 마음까지 포함해서 복음서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10년 전에 본당 신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또 마르코 복음을 저희 본당 신자들 위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그만 강의록을 만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찌 보면 다시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마르코 복음서 해설을. 근데 뭐 큰 줄기에 있어서야 뭐 변한 것이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이 그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졌구나. 이게 제가 확실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강의를 듣는 저희 본당 신자들은 일산에서 좀 안정된 지역 그 아파트촌 지역의 신자들이었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는 우리 한국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제 뭐 그 내리막이 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막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막 그 맞벌이가 막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제 시작의 조짐은 보였지만 아직 그렇게 죽겠다 죽겠다 소리는 그렇게 별로 잘 안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팔자 좋은 때에 그 팔자 좋은 신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제가 강의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모든 면에서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방송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신자들, 지금 제 눈앞에 제가 안식년이긴 하지만 그 주말이면 동창 신부님 본당 가서 미사 도와주고 성사 듣고 뭐 이러면서 계속 접하는 요즘 신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방송 강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와 더불어 성경을 읽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어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 읽는 거하고 그룹이 같이 읽는 거하고 더 많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복음서를 읽는 거하고는 이게 수준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 뭐 이런 거는 뭐 많은 강의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혼자서 묵상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과 그런 이웃들을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 다시 보기라는 그 명칭을 감히 붙였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매일매일 생활일지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복음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건 정말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건 모든 거에서 정말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이름 쓰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간략하게 적는다. 그거를 하루에 최소 세 사람 이상은 쓴다.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66일만 하면은 그게 내게 완전히 된다 그러거든요. 런던 대학교 그 실험 결과라고 하는데 그것만 습관이 들이면은 우리는 기도 내용도 변하고 복음서를 읽는 그런 시각도 바뀌고 그리고 그 고해 성사를 준비하는 그런 관점도 바뀌고 또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도 달라지고 정말 이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본문 이제 읽기 시작을 하겠어요. 보통 하루에 우리가 그 마르코 복음이 보통 저기 16장이죠. 그 중에 한 장을 그 한 3등분이나 4등분 정도로 나눠서 매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1장 1절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한 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다 때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그 지금 성경책을 보면은 이 1장 1절이 이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1장 1절이 뭡니까? 마르코복음 1장 1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딸랑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이러면서 요한복음 그 요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그냥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성경의 제목은 세례자 요한의 선포 이렇게 성경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제목이 세례자 요한의 선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는 세례자 요한이 어떤 모습을 했고 무슨 메시지를 주셨고 그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맨 앞줄에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부분은 전혀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 감히 제가 독자 입장에서 제가 뭐 성경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교회의에서 앞으로 50년 후에 다시 성경을 번역할 일이 있다면 요 한 줄은 분리시켜서 따로 떼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르코 복음의 제목 이렇게 해놓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짤막한 문장 안에 문장도 뭐 완전한 문장도 아니죠. 그냥 그 입니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시작 하고서는 그냥 딱 그 급하게 끝나버렸으니까요. 바로 이 제목에는 마르코 복음 저자가 당신의 복음서를 왜 쓰게 됐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주 그 서두에 딱 밝히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의 목적 의식만을 밝히는 게 아니라 결론까지 미리 딱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만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답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딱 먼저 제시를 하고 이 당신의 이 결론이 맞는지를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나열함으로써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최종적 결론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를 읽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마르코는 벌써 처음부터 강조하는데 정말 이게 확실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마르코 복음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르코 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답변들이 다 잘못된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긴 맞는데 불완전한 답변들이 또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마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어이구, 아주 굉장한 얘기예요. 마귀들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얘기가 이 마귀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시끄러, 그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이 부분은 이제 더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말은 맞는데 의도나 내용이 나쁜 거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또 마르코복음 3장 22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벨제불이 들렸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니까 그건 부정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힘을 빌려서 저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마귀 쉬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저거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미친놈, 그 마귀 들린 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규정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마르코 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풍랑이 치는 그 호수를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얘기를 차마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못하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또 마르코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나자렛의 이제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고향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오로지 인간적으로만 파악해서 제 저기 담배가게 김신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뭘 못하시고 그 고향 나자렛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르코복음 6장 15절이나 16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또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또 헤로대 임금은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위인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파악하는 그런 반응들도 이제 마르코 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마르코 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 띵똥땡인데 그러나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100%짜리 정답이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그 마귀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질문처럼 베드로의 이 정답도 예수님은 거리를 두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 대목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마르코복음 10장 48절에 그 예리고의 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어마어마한 굉장한 칭찬의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제 마르코 복음의 그 정답은 마르코 복음 15장 39절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아래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 처형을 시킨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것이 마르코 복음을 쓰신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왜 결론이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제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무튼 마르코 복음은 그 무엇을 의도하면서 썼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쓴 것이고 그 결론부터 이미 시작에서부터 밝히고 시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답변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까발려지고 그 검증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그 결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마르코 복음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코 복음만의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요한 복음 저자도 역시 요한 복음의 이 초반 부분인 요한 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면서 당신의 복음서를 써나가시는 거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것이 마르코 복음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근본 주제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그 음악 듣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잠깐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는 한데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쯤이 지난 후에 그 이 교회는 심각한 그 이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달라져 갖고 이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 교회가 주로 이제 이 터키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동쪽 지역의 교회들과 그 다음에 로마나 이제 하는 그런 서쪽 지역 교회들 당시로서는 그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예요. 그 전체가 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 가장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아리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 그 카이로에 그 이 있는 그 본당의 본당 신부가 이 어떤 그 강론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한 그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이 훌륭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아주 지극히 훌륭하신데 예수님은 그러나 아무튼 그분은 성부 하느님과는 다른 결국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입양설 이단이라고 이제 그 신학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 아리오 그 본당신부의 이 설명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 쉽게 신자들한테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제 그 보고 있는 그런 주교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오 그 사람에게 이제 경고 조치를 내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저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 설명 방식을 보다 더 그 철저하게 그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반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리오를 지지하는 많은 신자들, 심지어는 많은 주교님들이 거기에 합세를 해갖고 그 아리오를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탄핵하려고 하는 측이 이제 아타나시오 성인이거든요.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 아리오 본당 신부의 그 상급자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본당 신부가 주교님 말을 안 듣는 사건이 터진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훌륭한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아리오파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부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그 하는 정통교리파죠. 정통교리를 얘기하는 아타나시오 성인 파로 양분은 그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게 근데 이게 그 논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그야말로 정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 막 발생을 하니까 그 황제가 개입을 해요. 당시 황제가. 그러면서 그 야 둘이서 대충 해갖고 타협안을 만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이 황제의 권한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거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제 아니라 황제 할아버지가 와도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분은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타나시오는 황제에 의해서 그 추방당합니다. 그 유배를 가요. 그것도 네 번이나. 그런데도 끝까지 이거를 그 저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그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모든 주교님들 다 모여라.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결판이 날 때까지 뭐 저 막판에 그 토론을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상 물론 두 번째 공의이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공의예요. 니체아 공의회입니다. 325년에 발생한 니체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이 니체아 공의회에서 바로 아타나시오 성인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리고 전수받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다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정통교리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오스 파들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계속 그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몇 번의 공의회가 연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공의회에서 이제 최종적인 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엄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뿌연 상태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까지도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100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중간에는 정말 멱살잡이도 하고 했지만은 아무튼 정말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 예수님의 올바른 정체를 알아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위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이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됐던 아리오 같은 분 아주 훌륭한 본당 신부였어요. 신자들한테도 무지무지하게 인기가 높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지 못하고 또 사도들로부터 이어 내려온 이 오래된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약간 부족함으로써 그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마르코 복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요. 마르코 복음은 총 1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르코 복음의 딱 중간이 어디냐 그러면 8장이죠. 8장. 8장에서 9장 넘어가는 거기가 이제 마르코 복음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장부터 8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보고 9장부터 1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본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코 복음의 후반부에서 특별히 그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데 보다 더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당신의 죽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며 그리고 사흘 날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 9장 다음서부터 이제 8장 후반서부터 이거를 그 집중 교육을 시켜요. 제자들한테. 바로 당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교육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마르코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이 아니에요. 군중들도 예수님은 군중들도 사랑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가르쳐 보시려고 하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12명의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르침의 핵심은 그 당신의 정체에 관한 거였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했느냐? 이제 그 해당 구절 가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여실히 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어찌 보면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게다가 특별 과외 수업까지 드립다 그 예수님께서 시켜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 그 알아나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요즘 신자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나 여러분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세례받는 순간에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완전히 100점짜리로 딱 이해하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의 참다운 정체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구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희미하게밖에 모른다 하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직까지 껍질밖에 모르는구나. 이것을 알면은 희망이 있어요. 왜? 한 껍질 벗기고 두 번째 껍질 벗기고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 끝.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 아닌 거를 우리가 섬기면서 열심히 될 그런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지금 마르코 복음의 제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90%다. 나머지 10%는 부수적인 거예요. 신부님들 제의 색깔이 어쩌고 뭐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얘기죠. 자, 이 제목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강조했는데 이제 나머지 두 단어를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끝부분에 두 개의 중요 단어가 더 나와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 그 프란스 교황님이 그 교황님 되셔가고 제일 먼저 반포하신 그 외칙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죠. 복음의 기쁨.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미사가 끝날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이 그 마르코 복음의 첫 줄에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유앙겔리온, 말이 좀 어려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히랍 말에서 그리스 말이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혹은 기쁘다.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젤루스 저기 안젤 그 에인절 저기 저 천사, 천사도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이 소식 전하는 게 제 1번 임무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소식을 전하듯이. 그러니까 유 앙겔리온 좋다. 앙겔리온 소식.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또 만들어 보니까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소식음자를 쓴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영어로는 이제 굿뉴스 뭐 이제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르코는 복음서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 사실 이 유앙겔리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는 전문 용어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수 용어인데요. 뭐냐 하면 황제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죠. 황태자가 태어났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 그 당시는 뭐 국민이 아니겠지만 백성들 전부도 기뻐해라 라는 뜻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풀어줘라 라고 하는 사면령을 내립니다. 요즘도 우리 성탄절 특사,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특사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마르코 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다가 이 특수용어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더 완전한 그 기쁨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번 우리가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보기를 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랭의 베이로펀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좋은창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설문조사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이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불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돼 가정에 주당 추가 중앙값 $20를 제공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그 최고 경영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협회와 몇 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 임무를 위해 추기경 특사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견합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교황의 평화 특사인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이날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주요 목적은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정의로운 평화에 도달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류의 제스처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교황은 평화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헝가리를 방문해 오르반 빅토리 총리와 만난 뒤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해왔던 교황청은 지난달 20일 교황이 주피 추기경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이틀간의 키이우 방문을 마친 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정에 추기경과의 만남은 없다며 추후 일정이 잡히면 공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실시한 부동산 중개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이는 고객의 수가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수치가 4%에서 7%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초과 지불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동산 구입 후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력합니다. 작년 3월부터 초과 지불에 대한 두려움은 구매자들 마음의 60%에서 70% 사이에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여전히 68% 정도에 머물러 있어 구매자가 여전히 주택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코비드-19 이전보다 평균 19만 4천 달러 높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6% 이상이며 경기 침체의 전망이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구매자들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의 종식을 예고하는 해설자들은 지난 4월에 많은 매체에서 가격 하락률이 완화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설자들이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추세를 추론했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코어로직의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 4월에는 주택가격이 0.6% 하락한 반면 2월과 3월에는 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석 부동산 경제 전문가 켈빈 데이비스는 바닥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월이 되자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7% 더 하락했으며 집값 하락세가 완화됐다가 다시 빨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어로직은 작년 12월에 부동산 가치가 0.2% 하락해 11월에 0.6%와 10월에 1.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 하락 속도는 올해 1월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QV는 유사한 현상인 지난 3월 평균 1.4% 하락에 비해 지난 4월 0.6% 하락을 기록했으며 사이먼 피터슨 대변인은 이 현상이 평형 상태에 접근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건축 산업이 이미 침체의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건축 공사 착공액은 90억 7,100만 달러로 지난해 4분기 95억 3천만 달러보다 4.8% 4억 5,9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건축 착공은 일반적으로 1년의 4분기에서 그 다음의 1분기 사이에 감소하지만 최근의 4.8% 감소는 이전 연도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1분기 착공액은 전분기 대비 3.3% 감소했고 2021년 1분기 건축 공사액은 전분기 대비 2% 감소에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 착공된 주거용 건물 공사 금액은 지난해 4분기 대비 5.6%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공사 금액은 같은 기간 3.2%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또한 인플레이션 조정된 작년 9월 가격으로 표현된 1년의 수치를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비춰보면 올해 1분기에 시작된 모든 건축 공사의 가치는 작년 4분기에 비해 6.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택 건설은 6.8%, 비주거 건설은 5% 감소했습니다.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단체가 선거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서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검토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국회에 들어가기 위한 정당 투표 기준을 3.5%로 낮추며 익명 기부 한도를 낮추고 더 긴 국회 임기에 대한 국민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옹호 단체인 Make It 16은 젊은이들이 투표권을 갖도록 오랫동안 투쟁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16세와 17세인 사람들이 총선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간보고서와 권고안은 올해 총선 이후인 11월 정부에 제출되기까지 또 한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나이 차별에 근거한 권리장전법과 투표연령 18세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Make It 16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투표 연령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75%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당이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불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통과돼 가정에 주당 추가 중간값 $20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매주 양육비 지불은 7월 1일부터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자격을 갖춘 한부모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자격 대상의 부모는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멜 세펠르니 사회고용개발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로 약 14,000여 명의 어린이가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지급은 2023년 8월 22일부터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이번 조치로 한 부모가 다른 수혜자와 동일하게 대우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이 지불하는 양육비가 자신의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많은 부모가 지불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근처에 새로운 전자담배 판매점을 열지 않고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를 불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사 베랄 보건부 장관은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담배 기기는 탈착식 또는 교체식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저렴한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전자담배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학교에서 300m 이내의 모든 장소에서는 새로운 가게의 개설이 금지될 것입니다. 8월부터는 전자담배는 어린이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많은 제품에 수반되는 솜사탕 및 딸기, 젤리, 도넛과 같은 잠재적으로 유혹적인 이름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향을 설명하는 베리와 같은 일반적인 이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0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8세 미만에 대한 판매 금지, 전자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가 포함됩니다. 내무부는 사람들이 매일 NZTA 톨 피싱 사기로 돈을 잃는 것을 목격한 후 사기꾼들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기는 와카코타히, 뉴질랜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 NZ포스트, 인랜드 레베뉴 및 여러 뉴질랜드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보내는 진짜 문자 메시지로 위장해 작년 말부터 뉴질랜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박 및 경품 사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운영 담당 부국장인 존 마이클은 이러한 공격을 인식하고 책임자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기로 평범한 뉴질랜드인들이 모은 뒤 모든 저축을 잃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만 달러 이상의 금액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이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이동통신망 사업자, 뉴질랜드 은행, 경찰 및 CERTNZ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은 북섬과 남섬의 주요 도시 및 도시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기 기술을 알고 있다며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무부 피해자나 사기를 목격한 사람은 105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오퍼레이션 라임그린을 인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들에 대한 각종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슈퍼마켓 체인 푸드스토프가 밝혔습니다. 뉴월드, 팩앤세이브, 포스퀘어 체인을 가진 푸드스토프는 오늘 공개한 통계에서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자신들이 북섬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에서 일어난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38.2%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토프는 물건을 슬쩍 들치게 하는 것을 비롯해 절도, 폭행 등 매장 안에서의 범죄가 하루에 평균 37건씩 발생했다며 그같이 밝혔습니다. 그리스 퀸 푸드스타프 노스아일랜드 총괄 사장은 푸드스타프 노스아일랜드 조합에는 총 320개의 매장이 있다며 매장 범죄가 이처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보고된 매장 범죄가 3,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77건과 비교하면 38.2%가 증가했다며 매우 걱정스럽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각종 범죄의 36%는 재범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들치기는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에 대해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바이낸스는 수십억 달러의 고객 돈을 고객들 몰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했는데 이는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악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바이낸스 제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며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의 대러시아 제재 위반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금융 사법 당국이 관련 업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중국계 업체라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해 지난 3월 국내 금융당국의 최대 주주로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제소와 수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파악된 중국 비밀 경찰서를 모두 폐쇄했다며 중국 정부가 이곳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톰 투건하트 보안장관은 의회에 중국이 영국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 세 곳이 있다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이 외국의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중국 출신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투건하트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경찰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목한 장소들을 방문해 조사했으며 이곳들이 중국 국가를 대신해 불법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설은 우리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며 경찰 조사와 세간의 주목으로 이들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건하트 장관은 영국 외무부가 중국 대사관에 영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경찰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중국은 해당 시설을 영구 폐쇄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애플이 공개한 혼합 현실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해 미래의 공학이며 애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CEO는 현지 시각 6일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비전 프로는 현재의 가장 진보된 전자장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스키 고글처럼 쓰고 컴퓨팅을 즐길 수 있는 헤드셋 비전 프로를 7년여 만에 연구 끝에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이를 가상현실 플랫폼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쿡 CEO는 비전 프로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일의 공학이라고 소개하면서 증강현실이 큰 아이디어이고 심오한 기술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화나 TV, 스포츠에 몰입하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추억을 소환해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쿡 CEO는 인공지능 AI 챗봇과 관련해 자신도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며 챗GPT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플도 AI를 제품에 통합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그런 기능을 AI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챗GPT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해저 터널에 도쿄전력이 바닷물 주입을 완료했습니다. NHK는 도쿄전력이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에 원전과 바다 양쪽에서 6천 톤의 바닷물을 주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해저 터널을 뚫는 데 사용했던 굴착기를 밖으로 꺼내고 마지막 정리 작업만 하면 방류 준비는 거의 끝납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해저 터널에 대한 검사를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뒤 바닷물로 희석해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확정하면 희석된 오염수가 터널 속 바닷물과 섞여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번 여름 이르면 7월에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마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가 보낸 시찰단도 종합평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협회와 몇 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로톡이 합법이라면서도 징계를 받은 로톡 변호사들이 이의신청 심의는 반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가입을 금지한 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년 전 법무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로톡 같은 광고형 플랫폼 기업이 위법이 아니라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에 이어 현 정부 공정위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이후 변협의 불복 소송으로 공정위 제재 효력은 정지됐고 법무부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징계당한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법무부에 징계를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를 심의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 6개월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는 훈시 규정에 따라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이마저도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스터프, 원뉴스, RNG에서 한국 및 국제뉴스는 SBS, K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2원 5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0원 4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4원 5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김신희,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랭이 베이로폰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한인성당 소식입니다. 교중 성가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과 미사 후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030-6561로 하시면 됩니다. 아나바다 나눔터 이용 안내입니다. 빈첸쇼에서는 아나바다 나눔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또한 회원도 모집합니다. 작은 정성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베드로학교 후원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성베드로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한인성당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12-3230-0395-742-00입니다. 건강한 엄마, 건강한 미래, 아시안 보건서비스 안내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아기, 자녀를 둔 아시안 여성들에게 무료 상담 및 자기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우자 또는 파트너분들도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하셔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국어 상담은 021-346-192번입니다. 홈스테드 뮤직 앳 미드데이 안내입니다. 6월 10일과 10일, 24일 등 매주 토요일 무료 음악 연주 공연이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홈스테드 72 힐즈버러 로드에서 있습니다. 듀더 리저널 파크 나무 심기 행사 안내입니다. 산림감시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무 심기가 6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듀더 리저널 파크 933R 로스로드 클리브던 오클랜드입니다. 예약 및 문의는 09-301-0101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